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7시에 당회가 있고요. 학습 세례 신청서를 목자, 목녀 혹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며칠 더 남은 릴레이 기도에 열심히 내주시고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353페이지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므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이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1절의 시작을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도대체 무엇에 대한 그러므로인지 우리가 한 주 지나서 다 잊어먹으셨으니 잠깐 도대체 무엇에 대한 그러므로인가를 2, 3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서신을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 유대 크리스찬들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그 돌아온 회심한 그 믿음을 점점 의심하게 되고 자기들이 가졌던 그 확고한 믿음이 점점 느슨하게 되면서 점점 유대교회에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손짓과 주장과 때로는 겁박과 이러면서 그들이 가진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때에 개중에는 진짜로 평생 못 남고 있던 그 유대교의 익숙함으로 돌아갔고 그들이 가진 이 복음을 점점 놓아버리는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제일 먼저 1장에서 선언했던 것은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진술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무료하고 또 뭔가 자극이 필요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 숭배, 천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은 대단히 자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의 영광을 체험하며 예배하는 그것을 사모해서 개중에는 금식과 금욕과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신앙운동들이 유대교에서 일어났었고 그것으로 돌아가는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주장했던, 자랑했던,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것 천사로 말미암은 계시가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했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을 치면서 공격하면서 천사들은 계시의 전달자요 계시를 가져오는 자에 불과했지만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계시 그 자체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구원을 가져오신 그분을 우리는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1장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했고 그리고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자랑 삼은 그 율법은 복음에는 비교할 수 없다. 복음이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다. 이것을 이제 말하려고 하면서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지 말고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았으니 그러므로 그런 거죠. 그러므로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읽은 이 4절은 아주 중요하면서요. 굉장히 파워풀한 진술입니다. 대략 전체적 우리가 읽은 4절을 요약하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계시를 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에게 계시를 주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 계시를 받고 그들이 진정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계시를 거절하고 불순종으로 결국은 이스라엘의 종말은 결국은 심판이요 멸망이요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겁니다. 천사가 계시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에서 아주 중요한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도행전 7장에 스테반이 있죠. 헬라파 유대인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그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기 바로 직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 천사들, 그 천사가 전한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설교하는 거죠. 천사가 전한 율법, 이것이 그들에게 자랑이었지 실제 그 율법이 의미하는 바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그것을 거절했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가죠. 바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그렇게 거절과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이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심각한 것은 천사로 율법을 줬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주었는데 그 복음을 받은 너희가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에 불순종하고 복음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 던져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과연 너희는 너희가 당할 심판을 너희가 피할 수 있겠느냐? 비교급으로 하는 거예요.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성도들이 둘 다 똑같이 율법을 배교하고 복음을 배교했을 때 누가 더 큰 화를 당하겠느냐? 복음을 배교한 자들이 더 큰 화를 당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는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았듯이 복음이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불순종하고 거절하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율법을 범한 자들이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처럼 복음을 범한 자들은 더더욱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로 지옥 가지 않도록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겁박을 하고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겁박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목회적인 메시지예요. 그들의 요동치는 마음을 이 진리의 복음으로 붙잡기 위한 대단히 설득적이고 대단히 그 진심을 담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간혹 한국교회 보면은 권위를 앞세워서 자꾸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이 강압적이죠. 순종하지 않으면 진노를 당하고 또 그대로 가게 되면 사업이 망하고 암 걸려 죽고 막 이러면서 막 굉장히 폭력적인 그리고 강압적이고 겁박 주는 메시지들을 가감 없이 쏟아내는 이 목회자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나 목회적이라고 했을 때 이 목회적이라는 말은 대단히 설득적입니다. 그 설득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복음의 위대함을 너희들이 경험한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느냐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최선을 다해서 설득적으로 이것을 증명해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의 마음을 돌아선 마음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다시 굳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 오심의 방식이 목회적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노와 그다음에 그 저주와 강압적을 폭력을 앞세워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앞에 사랑을 두고 오십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오시고 우리를 설득하시려고 무지 애를 쓰셨는데 그 설득의 최후의 방법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그 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그 복음의 풍성함과 생명력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품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경험한 자예요. 복음의 초월성과 그 우월성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이제 히브리서 를 받아보는 유대 신자들이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 느슨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점점점 느슨해지면서 유대교로 회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수사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견고히 붙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과거 율법을 줬는데 율법에 불순종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처럼 만일 우리가 복음 붙들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거나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모면하겠느냐. 그 큰 구원, 율법과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오신 그 구원, 복음, 그 위대함을 지금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1절에서 이 성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사용한 강력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 그게 뭐냐면 바로 항구에 있는 배의 이미지예요. 항구에 견고하게 있는, 붙들려 있는 배의 이미지.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되면서 그 이미지가 약간 퇴색됐어요. 잘 우리가 확인되지 않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거기에 나온 유념함으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프로세케인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뭐 주의를 기울이다 혹은 관심을 갖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신약성경이 여러 군데서 막 등장을 하는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 항구의 배 이미지로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이 흘려 떠내려가다 이 말은 정말 파랄레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의미를 결정하는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예가 있으면 그 예의 기초에서 좀 의미를 결정할 텐데 이럴 때 이제 번역가들이 가장 어려워해요. 어떻게 의미를 결정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 성경 말고 다른 그 당시의 고대 문헌에서 이 헬라어 이 단어가 동일하게 등장하는 예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박할 곳을 놓쳐버린 배를 의미해요. 두 번째는 손가락이 헐거워져서 이 반지가 빠져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의미 중에 여기에서의 의미는 첫 번째 의미일 거예요. 그러므로 아까 첫 번째 단어인 유념한다도 그와 같은 이미지로 다시 해석을 하면 우리 거기 보면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는 들은 것을 더욱 붙들어 매므로 더욱 붙들어 매므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마치 배가 줄이 풀려서 표류하게 되듯 앵커가 풀려서 떠내려가게 되듯 그러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다 그 정박된 배의 이미지를 통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고 너희들이 믿었고 가슴에 품었던 그 복음에 대한 너희들의 그 헌신과 확신이 풀려서 그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열심과 식어진 그 헌신을 다시 한번 단단하게 하라. 지금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대한 진리, 생명의 복음, 또 하나님의 계시가 온전히 우리에게 계시됐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성도들이 헌신하지 않으면 또 그 믿음의 앵커를 그 진리의 말씀에 견고하게 박지 않으면 그 성도의 믿음은 떠내려가 버리게 됩니다. 휩쓸려서 무엇이 됐든 그것이 유대교가 됐든 세상의 가치가 됐든 세상 문화가 됐든 오늘 우리가 21세기에 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것이 되었든 우리의 믿음이 확고히 예수의 복음에 앵커가 꽂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세상에 두둥둥 떠들어가는 표류하게 되는 배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로 말하면 말씀에 복음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앵커를 확고히 박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떠내려갈 것이다. 그리스도를 놓치게 될 것이고 복음을 외면하게 될 것이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세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정박한 이 부두에 정박한 배가 앵커가 풀린다든지 또 부두에 묶어둔 이 줄이 느슨해서 풀려진다면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면 그 배는 그냥 세상 그 먼 망망대해로 풀려 떠내려가 버리고 마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할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간혹 그런 불안해하는 의심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면 과연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삶을 제대로 만족스럽게 살지 않으면 그의 구원이 무효된다든지 떠내려가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고 복음에 묶여있지 않고 자꾸 온통이 머릿속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은 무엇을 먹고 내일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노후 보장은 어떻게 계획은 해야 되나? 막 세상 것으로만 생각이 충만해져 있어요. 그런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서 야 구원받은 자가 이래 살아도 되나? 라고 말하면서 때로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의심이 될 때도 있죠. 여기 두 가지 답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일단 우리는 그것을 견지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어떤 너무 과격한 사람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어차피 다 구원하시기 때문에 만인 구원설이죠. 굳이 힘들게 이렇게 세상에 거스르면서 힘들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다. 어차피 하나님은 구원하시니까. 이쪽으로 잘못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럴 수 있다. 요즘 한국교회가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나는데 행함이 없는 것 보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나 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걸렀습니다. 이 정도로 과격하게 얘기하는데 마치 그런 거예요. 꼭 지금 히브리서의 상황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복음을 믿었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1세기 유대 크리스찬들이 그 복음대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열정적으로 거기에 묶여있지 않고 다시 세속으로 세상으로 유대교로 다시 흘러들어가는 그들을 막아보려고 이 물꼬를 딱 틀어지고 너희들 여기서 나가면 다 저주받아 지옥과 구원이 무효돼 뭐 이렇게 하는 듯한 히브리서를 오해해서 한국교회가 요즘 그런 실수를 범하는 그래서 행함이 없는 성도들은 다 가짜 믿음이다 과격하게 나가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어도 성도들이 거기에 부응하고 합당하게 살지 않고 그 메시지를 거부하고 순종하기를 포기하고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음을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이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가 설득당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심판이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언약을 주었지만 그들은 결국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했어요. 역사 속에서 배교자로 낙인찍혔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든든히 붙들려야 하는 이유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데 가만 보세요. 묶여있는 밧줄이 앵커가 이 항구에 묶여있는 배의 밧줄이 느슨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풀어지게 되고 풀어지게 되면 결국 완전히 풀려 배는 떠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풀려서 떠내려가서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꼭 그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멀뚱멀뚱 저만 보는데 6장으로 한번 넘어가십시다. 히브리서 6장. 이제 요 말씀을 읽으면 더 확고히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6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도 보면은 한번 빛을 받고 은사도 보고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 맛보고 야, 여러분보다 신앙 더 좋죠?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타락한 자들, 그러고 나서 복음을 떠난 자들이 있다는 거죠. 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이 되냐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 구원이 결코 취소되는 바가 없다면 이 말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까지 더해서 결국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 해도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의 구원 취소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두려워서 그러면서 내가 얻은 어떤 구원에 대한 확신도 흔들리게 되고 막 그럴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리라 믿어요. 근데 여기서 결국은 히브리서 6장에서도 보면은 마치 구원이 한번 주어진 구원이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부족한 것으로 취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하늘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선한 말씀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드러내놓고 그를 욕되게 하는 자들이에요. 완전히 거절하는 배교자들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용서의 복음에도 이와 같은 거절과 거부와 또 반대를 태도를 보인다면 그들은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에는 비록 헌신했으나 지금은 격렬한 반대자로 돌아선 사람의 예들이 역사 속에 많습니다. 이전에 경험한 그 풍성함, 막 때로는 영적인 신령한 일도 해요.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한다면 그는 애시당초 구원을 받지 않은 자입니다. 애시당초. 그는 위조고 가짜고 마치 밭에 똑같은 씨가 떨어졌지만 똑같은 양분을 경험하고 땅에서 주는 풍성함을 경험하지만 자라고 보니까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고 채소가 아니라 가시입니다. 그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열매가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대적한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가 구원받았냐? 물론 신앙생활 잘하다가 탈선해서 타락해요. 그를 두고 최 목사의 말에 기억을 더듬으나 저 사람 애초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죄할 수 없는 것은 그가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면이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어떤 구원을 판단하는 문제는 우리의 판단이 아니지만 결국은 여기서 복음에 든든히 붙들려 서 있는 성도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치고 그의 인생 죽기 전까지 그의 인생이 복음을 거절한다든지 그것을 저주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추가적인 질문으로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다 죽냐? 또 그렇지도 않지요.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복음을 너무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늘 언제건 내려놓을 수 있는 액세서리 정도로 편할 때 사람들 앞에서 가슴에 붙이고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자랑하다가도 어느 순간 내 유익이 되지 않으면 내려놓고 다른 유익을 내 가슴에 다는 어떤 그런 성도들도 많지요. 어찌 보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 또 넌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예수가 이런 자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좀 과격하게 피를 토하면서 목회적으로 간구하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1세기 유대인들,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오늘 21세기 우리에게 너무도 적실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이 잃어버리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답할 수 없어요. 나중에 우리 6장을 만나면 거기서 구체적인 답을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하지만 분명한 사실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성도 그의 구원은 절대 무효되거나 또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면. 두 번째, 신앙생활 잘하다가 세상으로 떠나가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 그가 구원 받았느냐? 그거는 우리는 확실한 대답을 할 수는 없지만 만일 그가 그의 인생의 증언이 복음에 어긋나고 복음을 대적했다면 그는 구원받은 자는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서 종교개혁 시대에 어떤 평범한 평신도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의 말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와요. 이런 말이에요. 죄인들은 하나님 안에 닻을 내림으로 안정을 찾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 한 당연히 그러실 일 없지만 나의 소망은 절대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복음에 우리의 닻을 내려놓은 이상 우리의 생명줄을 복음에 묶은 이상 하나님이 그 닻이 그 항구가 또 그 닻이 내려져 있는 그곳이 흔들리거나 바뀌지 않는 이상은 배는 견고히 붙들려 있습니다. 죄인들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되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좀 정신 차리고 바짝 차리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혹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거리죠. 매우 달콤하고 매력적입니다. 단숨에 우리의 마음을 되돌려 놓을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는 편리함, 만족감, 기쁨, 자랑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마저도 뒤흔들 정도로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묶어둔 이 복음의 끈이 쉽게 서서히 풀리게 될 것이고 나도 모르게 밀려드는 그 세상의 유혹의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혹도 만만치 않지만 위협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에 우리를 거절하고 외면하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당하는 불합리한 결정과 부당한 처우 역시도 우리 믿음 생활에 대단히 큰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뺏어가기 쉽습니다. 세상으로 회귀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크리스찬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하는 그들이 왜 세상으로 돌아가려 할까? 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 할까? 했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답을 그들이 복음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에 우리가 받은 복음, 여러분이 가진 예수, 그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인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를 뒤흔드는 세상 물결은 너무도 강력해서 우리의 믿음을 언제고 뒤엎게 그럴 만큼의 엄청난 위협과 유혹으로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확고하고 확실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주 예수님이 가르쳐준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 줄 아느냐. 천사의 중재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 복음. 두 번째는 제자들이 증언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했고 그로부터 받았던 신실한 목격자요 증언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참된 믿음의 증언이다. 그것이 곧 당시의 핍박과 위협과 죽음과 순교를 맞서서 그 가운데서 확고하게 증언한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도 믿을 만하다. 세 번째는 그 복음을 하나님이 보증하신다. 예수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주시며 죽이시고 그리고 살리시고 다시 보내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복음이 위대함을 복음의 위대함을 증언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예수님, 제자들,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복음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이 세 가지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 가지에 더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리로 믿습니다. 그렇죠? 1세기 사도들이 전해야 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인 신실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능력과 영광으로 증언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약속하심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신실하게 확증해 주신 복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다 우리는 또 하나의 증언이 있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입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해줘요. 복음이 진실하다. 예수가 답이다. 세상은 변하고 문화는 바뀌고 시대는 달라져도 수없이 많은 새로운 사람들의 그룹들이 태어났다 죽고 태어났다 죽고 그래서 이상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역사의 역사가 꼬리를 물고 왔지만 세상은 변해도 복음은 변하지 않더라. 진리는 변하지 않더라. 그 진리에 닻을 내리고 든든히 묵는 것이 크리스찬의 사명이요 운명이다. 그렇게 교회에는 2000년 동안 견뎌왔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와 더하기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증언하는 것.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이 믿을 만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정말 그분이면 됩니다. 그분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닻을 견고히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결코 이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의심하거나 버릴 수 없는 이 복음의 확실성을 간절한 마음으로 유대 형제들에게 호소하고 있듯이 거기에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일구어 놓았던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히브리서를 더해서 우리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믿는 그 복음은 생명이고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복음을 대신할 것 없고 그 복음을 저버리고 어느 시대에나 그 문화와 역사와 시대적 가치에 유혹되어 복음을 배신하고 변절하고 배교했던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다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율법을 거절해서 진노를 당한 이스라엘보다 더욱 복음을 거절하고 진노를 당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실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믿는 그 복음을 견고히 붙들어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우리는 더 큰 목소리로 히브리서 기자 더하기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큰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이같이 큰 구원이에요. 그 큰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어찌 가볍게, 값싸게, 등한히, 하찮게 그렇게 여길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복음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복음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오늘날 그렇습니다. 좀 몇 년 더 자기 남은 인생 좀 더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또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복음을 버립니다. 그래요. 복음 버리고 떠나가서 좀 그래, 잘 성공하고 부자 되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다 합시다. 그몇년더 사는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얻은 결론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겠습니까? 홍해를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으로 건너게 해 주었더니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 찬양할 때는 언제고 곧바로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그렇게 40년을 살았던 그들의 인생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40년을 광야 생활 허비하다 죽습니다. 하나님 떠나 복음 떠나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견디기 어렵고 기도해도 되지 않고 즐거움도 없고 짐스럽게 여겨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나의 합의 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귀찮게 주신 것처럼 그래서 없었으면 안 받았으면 하는 것쯤으로 여겨서 언제고 그 복음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아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서 또 세상 가치에 휩쓸려서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돌아간다 한들 거기서 만족스럽게 평안하게 산다 한들 그 인생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승천에 죽어 없어져 버리셨습니다. 부활한다 했지만 그게 믿어지지 않죠. 한 번도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가 살아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을 던져버리고 제자들 앞에서 이 친구들 이제 뭐 하려는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갈라네. 여러분 자네들은 뭐 하려는가 그래? 같이 갑시다. 해서 이제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던 그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말 하지 않고 결국은 너는 고기를 낚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자다. 무슨 말이겠어요? 네가 그래 고기를 많이 잡아서 갈릴리에서 성공한 어부의 성공한 부자가 됐다 하자. 그렇게 평생 떵떵거리고 유지로 갈릴리에 살았다 치자. 네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곳에서 떠나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았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이다. 결국 베드로는 후자로 선택했죠. 여러분 성도는 종말을 산다라는 말을 제가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종말을 산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 빗대면 이렇습니다. 종말을 사는 성도는 복음에 자기 인생의 앵커를 박습니다. 복음에 자기의 생명을 묶습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이 종말을 사는 자들이에요.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생명을 묶는 것은 그것은 종말의 신앙이 아닙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생명을 묶는 그의 생명은 흘려 떠내려갈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다가 그렇게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세상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우월한 가치, 생명, 그 복음에 너희를 인생을 묶어라.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말고 떠내려가지 말고 그 너희들이 묶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해라. 자, 이제부터 내가 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선언하겠다. 그리고 이제 2장 5절부터 또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복음,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아주 값비싼 겁니다. 아니, 값으로 매길 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우리 형편과 처지에 따라 값싼 것으로 언제든 숨길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뒤로 던질 수 있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자입니다. 여러분 꼭 그러지 않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복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의 심장입니다. 그 복음을 놓는 순간 우리의 심장은 멈춥니다. 죽습니다. 찬송가 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를 설득하신 그 일은 곱씹어 보면 곱씹어 볼수록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아무런 가치 없어 보이는 우리를 살리시려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무모하심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가치 있었고 또 사랑스러우셨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복음 아닌 것으로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그 무엇보다도 그것이 더 크다는 것을 이 시간에 깨닫습니다. 살아버리고 우리가 발버둥치고 복음에서 떠나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편안하게 건강하게 산다 한들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끝나버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셨건만 우리는 그것이 귀찮고 힘들어합니다. 포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꾸짖어 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으로 더해 주시고 복음과 비교할 그 어느 것도 이 세상에는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 가슴에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복음이 우리를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의미 없는 광야 40년을 허송세월 보냈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